하나님께서 사업은 어떻게 마치실까? 이렇게 60억 이상 되는 인구들이 참 진리를 몰라서 동분서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또 재림교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사업을 마치시고 재림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업을 마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예언신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처럼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살필 수 있는 영감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것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23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 시대에 한번 천국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오노라. 이미 과거 분사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죠? 여기에 이 복음이 이미 그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미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돼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서 거절하든지 받든지 결정을 촉구하는 일이 먼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골로새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의 그 원칙에 의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때는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서 그들이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결정하고 다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설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이 너무나 많이 다 퍼져서 갈 대로 다 갔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어디 살든지 섬에 살든지 저 산간벽지에 살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들이 두리번거리며 찾아서 물어서 찾든지 책을 발견하든지 누굴 발견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해서 그 진리를 발견해서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복음과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똑같은 원칙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다고 다 전파되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통계 발표에 의하면 재밌습니다. 하루에 매일 약 2,700명 정도에게 침례를 주고 있으며 매 4시간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까? 굉장합니다. 매일 2,700명씩 침례를 주고 있고 매 4시간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통계를 우리가 보면 사실 그렇게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좀 돌아가십시다.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제가 이 앤드루스에 있는 이 저 통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하나 좀 더 말씀드려도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아마 화가 났는지 그 글씨가 좀 숨어버린 말입니다. 매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그러면 매일 2,700명에게 챙겨준다. 매일매일 증가하는 우리 인구의 증가율에도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앤드루스 대학의 프론티어 미션 디파트먼트에서 그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 재림교회 복음 전파의 진행 속도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예수께서 500년 안에 오실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지금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나가면 500년 돼도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속히 오심을 뭐하러 전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번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나 화이프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새 천사 기별이 훨씬 적은 범위에 전파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의 숫자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700명 이상씩 침렬주고 있고 4시간마다 하나씩 교회가 생기고 있는데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500년 안에 예수께서 오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화이프는 그보다 훨씬 복음이 덜 전파되었고 선교사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을 당시에 화이프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했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초기 문지 85페이지와 86페이지입니다. 이 계시를 받던 1847년 당시에는 지금 이 초기 문집에서 화이프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속히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환난이 온다는 그 말씀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계시를 받던 1874년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계시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에 어떤 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아직 계실 때 이로운 시험령이 난 다음에 그 적은 환란 동안에 그때에 늦은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화잇 부인의 선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늦은비입니다. 늦은비의 능력이고 큰 소리 외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세상 복음사업을 마치실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상 복음사업이 끝날 것을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 말씀하기를 나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이시여 화이프님이 정신 나간 정신 분열증 환자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하면 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믿을진데 그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성령에 충만해서 큰 소리 외침을 하는 장면을 그런 계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믿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전 이때를 사모합니다. 전 이때를 기대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들림을 받을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려법은 기별 1권 11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해야만 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쇠퇴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한다. 사업이 끝나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인치는 일이 마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 이 순간은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어떻게 하는 생애를요?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와 하나님의 성령 늦은비를 듬뿍 부어받는 그 경험과 인침받는 경험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떻게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나 천연재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 파탄이 오고 주님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가 끝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내 천사를 통해서 사방 바람을 붙잡으시는 이유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입에 거짓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과 양심이 순결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그 마음이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spotless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계명을 어기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런 자들이 인침받을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인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의 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대쟁투 648페이지입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이 어릴 때 이 대장동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과 아담이 만나는 장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그 만나는 장면을 읽어주면서 얘기해 줄 때 참 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주 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 아담이 쫓아가서 예수님께 이제 안기는데 예수께서 아담을 안으실 때 우리 첫째 아담보다 조금 더 크신 예수님께서 아담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받아라. 아닙니다 주여. 나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6천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면류관을 맞습니까? 나는 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아담아 내 구속의 희생의 죽음으로 너에게 이 관을 줄 수 있다. 넌 이 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주실 때, 그때 아담이 또 사양하고, 또 주시고 사양하고, 한참 신경을 벌인다고요. 참 감동 깊은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범죄했지만,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다음에,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검은 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왜? 우리 할아버지가 찬송하시니까 그게 다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우리의 할아버지 조부께서 내가 받을 자격 없다고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내 것도요. 그럴 때 곧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은 첫째 부활 때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은 이 재회를 목격한다.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재회를 목격합니다. 이제 그들은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담이 검은을 타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합하여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천천만만 천사가 우리와 함께 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그때 꼭 우리 이 장소에 같이 있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여러분, 아담이 찬송하고 구속받은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찬송하고 천천만만 찬수가 찬송하니까 누가 찬송합니까? 예수님과 14만 4천이 화답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순서를 아시겠죠? 이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경험들이요. 이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요. 이렇게 노래할 자들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준비되면 인치시고 성령의 퍼 부어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있는 환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사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하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죄 지키를 그친 사람들입니다. 죄 지키를 그친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더 이상 어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보자 없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시여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은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은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칠지약이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는 날개 밑에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의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했고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기 확실하게 이제 분명하게 화이프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여러분,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 재앙이 몇째 재앙입니까? 몇째예요? 다섯째 재앙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섯,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겪을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한 자, 지금 인침반을 경험하는 자, 나중에 중보자 없이 서며 나중에 환란과 재앙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황폐함을 목격하는 자, 그래서 중보자 없이 서는 자들, 인침받은 자들이 준비돼야 늦음이 성령이 내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려뽑은 기별 3권 409페이지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 한번 예언해주려면 실컷 읽어보십시다. 실컷 읽으면 아마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409페이지. 천사들은 분노한 말이 곱비를 풀고 그 앞길에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며 지구의 온 표면으로 달려나가려는 것으로 표상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얼마나 진지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고 경고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중에 일하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 인이 처지기까지 모든 상해와 좌절케 하는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놀래요. 아니, 저렇게 자폭들어가 자국민에서 집에서 만든 자기 집에서 만든 그런 폭탄을 가지고 지금 자폭들어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쉬운 미국에서 아직 자폭들을 왜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언을 성취할 것이요. 이 미국의 일요일 협력이 먼저 올 것이요. 미국의 늦음의 성령이 먼저 올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인치기까지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 증언 6권 408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 주의 오심이 자꾸 지체되는지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변하지 못한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지 않고 지연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몰래 오신단 말입니까? 인자가 도적같이 말 것이라. 그것은 몰래 온단 말입니까? 아니죠.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온다고요. 갑자기 온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고 말세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느긋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들까지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안 쓰나미 어떻게 왔습니까?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왔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지 않을 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11 사태?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위기와 보이지 않게 은혜의 문이 닫히는 일도 갑자기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훈 5권 463페이지입니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평화스러운 때 졸고 있는 재림교회에 쭉정이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핍박이 말 때 모든 쭉정이, 교회 사업을 방해한 사람들, 모든 일들을 자기 힘과 자기의 권위대로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은 5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당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시대 장군들이, 챔피언들의 숫자가 적을 때, 그때 그것은 주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정말 시험의 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적을 때, 숫자가 적을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마치십니까? 자, 이렇다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까요? 자, 보십시다. 예언의 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의 사업을 어떻게 마치실 것인가 보십시다. 첫 번째,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한 방법으로 마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00페이지입니다. TM 300페이지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교회 조직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고자 하며 세상에 전파되는 기별의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의 지시 아래 이것은 네 번째 천사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 네 번째 천사의 지시 아래 사업이 추진될 때 어떤 운동을 벌여야 할지까지 이 운동을 마지막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사업까지라도 주관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 사업과 천국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교역자들은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 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거듭나고 인침받은 주의 단순한 백성들을 통해서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과 질서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 사업을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주의 참된 진리와 복음 사업이 전파되는 것이 오히려 방해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실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왕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복음이 순수한 그대로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는 농장과 상업적인 직종에서 부르심을 받아 경험 있는 사람들과 관련을 맺어 교육을 받게 하실 것이다.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들은 힘있게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거룩한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기 보셨죠? 거룩한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고난의 산들이 옮기워져서 바다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 길을 대로를 놓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일을 한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섭리의 놀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큰 사건들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하셔서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섭리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빨리빨리 복음사업을 마치는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별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사업은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온 세계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실 것을 예언하시네 이미 지도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복음 사업이 마칠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려법은 기별 1권 118페이지에 참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여러분이 거룩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능력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에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갑자기 세상에. 왜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빌립을 번쩍 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구스네시가 예?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 수레 겉에 갔다 떨어뜨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침례 주고 이 구스네시가 어떻게 해요? 에디오파 이제 재무장관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눈에서 물을 씻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천사가 그 빌립을 들어서 머리채 들어서 번쩍 들어서 30km 내지 40km 저쪽 위에는 가자 지방에 갔다가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생길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게 천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굴복해서 성령을 충분히 받았으면 우리가 했을 그 사업을 앞으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요. 사람 모양으로 와서 나타나서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읽어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대쟁투 631페이지에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가 없다. 천사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졸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높이 들려진 총은 예?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어져 힘없이 떨어진다. 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군인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신 천사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협력해서 복음 사업을 맞춰준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었다. 천사들은 이 지구의 우리 인류의 구속사업에 아주 크게 관련해서 일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중에 주의 천사 있겠습니까? 때때로 사람 모양으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 주신다. 소수의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악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천사 올 것입니다. 앞으로 천사 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업을 어떻게 마치시는가? 네 번째, 11시 일꾼들의 도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나오죠. 이른 아침에 간 일꾼들은 0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인데 그것은 0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죠. 다 3시간씩 3시간씩 인터벌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종들을 그 3시간마다 들여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아직 추수가 맞춰지지 않은 것을 보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11시 일꾼들을 붙잡아다가 그 추수밭에 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화이트님 말씀하기를 제일 먼저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세시 일꾼들은 누굽니까? 세시 일꾼들은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하기를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말하기를 오 우리가 포도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 3시라 아침 9시였어요. 그 말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 3시의 일꾼들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60, 12시에, 12시는 해가 제일 중천에 떠서 제일 뜨거운 때입니다. 제일 일하기 힘든 때, 고난의 때입니다. 그것은 중세계 광야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다음에 무엇입니까? 1260년 동안 고통받은 광야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신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의 복음사업을 마치도록 부름받은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마치지 못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사업을 마칩니다. 그러면 11시 일꾼들이 누굽니까? 여기 설명하십니다. 들어보십시다. 11시 일꾼들의 도움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십니다. 들어보십시다. 가려법은 기별 3권 386페이지와 387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이들이 11시 일꾼들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우리를 도와서 마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회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이 훨씬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11시 일꾼들. 바벨론 교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앞으로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리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무엇에? 믿음에 매어달리고,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똑같은 경험 아니에요? 11시 일꾼들? 이들은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1월 휴업령 때 싸운단 말입니다. 진리 때문에. 이래서 마지막 사업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날 사건들 15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상 역사의 종결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더 많이, 더욱더 많이 전파해야 한다.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가까웠다. 이 주제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설교 뭐라 그래요? 자꾸 사람들 불안하게 위기감 조성한다고. 여러분, 주의 좋은 말씀하기를 이런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임할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은 영혼을 결정하니까. 영혼이 사는 것과 영혼이 죽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예? 얼마나 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아실 것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쪽 다 열 명 다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 등은 뭘 상징합니까? 예? 성경 말씀 상징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였습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무슨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등잔 이외에 다른 기름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참 누가 그랬는지 잘 그렸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저기 시장에 가서 지금 장사꾼들한테 기름을 사는 동안에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간다 보세요. 등잔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엑스트라 그릇들이 그 기름을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예? 등잔 말고 기름들을 차고 있어요. 자, 보세요. 등잔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결혼 예식 축에서 그들에게 준 거요. 그 속에 기름까지 담아서 준 거요. 그것은 그저 성경 말씀의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말해요. 진리를 이해하더라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교회 측에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요. 그러나 비상시에 불이 꺼져갈 때, 기름이 없을 때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거기에 넣어대요. 그것은 성령의 개인적인 경험이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요. 그것이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요. 주 앞에 굴복하는 경험이요. 그것이 슬기로운 체험입니다. 등잔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설교해요. 안착의 교과서가 있어요. 예언의 신이 있어요. 아, 그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준비해 준 것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준비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슬기로운 처녀인 것을 성경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들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한번 보세요. 대쟁투 640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주여, 왜 이제 오십니까?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여러분이시여, 전 이때를 사모합니다. 전 이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준비된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통과한 모습으로 예수의 오심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꼭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저희를 구속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전에 인침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인치는 천사가 지나갈 때 주여, 저희 곁을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든 교회를 깨워주시고 주여, 속히 사업 마치시고 저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